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 그가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너 있는 들에서 내 부친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부친과 말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게 하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알게 하고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여전히 있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공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옛날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알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 금요일날 암으로 그 고생하시던 우리 집사님 또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날 장례를 치렀는데 유해는 화장을 해가지고 이제 내일 또 뭐 칠곡에 있는 납골당에 또 모시겠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그 집사님을 봐오면서 제가 아는 그분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이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준과 시각으로 보면은 보잘것없는 그런 분이었지만은 그 집사님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또 세상을 불평하는 모습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던 분이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집사님이 병원에 계실 때 하나님이 또 그 집사님을 고쳐주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살이가 힘들면서도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 그 미소 모습이 우리에게 또 많은 유익이 되고 많은 가르침을 준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고쳐달라 이런 기도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과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느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설령 집사님께서 그 병을 고침 받아가지고 건강이 됐다 그렇다 해도 사는 것은 여전히 힘들 거란 말이죠. 병이 고쳐졌다 해가지고 부자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살아도 계속해서 수고와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하니까 뭐 이참에 그만 천국 가셔가지고 편히 쉬는 게 더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근데 그걸 내가 방해하는 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어제 그 발인 예배를 드리며 설교도 했지만은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집사님은 우리가 갈 길을 지금 앞서 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같이 주어진 일입니다. 이게 오는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고 뒤죽박죽이죠. 그래서 집사님 뒤를 이어서 누가 그 길을 따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노릇이라 그 말입니다. 뭐 우리 할머니들이 연세 많다 해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먼저 간다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젊은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중에 또 새파랗게 젊은 분이 또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몸이 건강하다 해가지고 내 연수를 다 채워간다 그런 보장은 아무도 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우리를 데려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 인생에 마음 놓고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저의 것이고 또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내 죽는 그 순간까지 나에게 필요한 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뉴스를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 한 병에 1200만 원 하는 위스키 20병이 수입됐다고 합니다. 한 병에 1200만 원. 근데 그것이 며칠 안 됐는데 10병이 팔렸다 그래요. 1200만 원짜리가.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사람이 이 1200만 원 하는 그런 술을 산 건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 1200만 원짜리가 아니고 1억 원짜리 술을 사 먹어도 죽는 것은 매한가지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로서 세상을 볼 때는 이 천국이란 시각에서 바라보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머물리 천국이라는 그런 시각에서 딱 바라보면은 세상이 진짜 가짜게 보입니다. 뭐 잘 산다고 거들먹거리는 그런 사람들도 가짜나 보이고요. 돈 많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가짜나 보인단 말이죠. 몇 억짜리 차를 굴리면서 뽐내는 그런 것들이 다 가짜나 보이는 거예요. 결국에 죽을 인생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고 살아가는 그런 꼴이 우습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이 천국이란 시각을 걷어버리면은 문제가 판이하게 달라져 버립니다.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신자보다도 진짜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분이 부럽게 보이는 그것보다도 돈 많은 사람이 더 부럽게 보여버리는 것이죠. 이건 분명히 신자로서 옳은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으나 사나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다. 항상 나는 이것을 풀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인생이라. 그런 것을 다시금 꼭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갈 곳은 바로 그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 정들었던 집사님의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걸 우리 속에 깊이 새겨둬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뭐 제 말에 귀를 기울이든 말든 그건 여러분 자유지만은 예, 천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우리 은속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같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좀 든든히 무장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항상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천국도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되버리기 때문에 목숨이 붙어있는 우리로서는 예수님을 믿는 일에 절대로 게을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대충 교회 다니는 것 가지고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 살피고 깨달아 배워가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 주가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길에서 내가 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야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바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손해가 안 되는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내 전 인생을 바쳐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고 그만큼 복되고 귀한 일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그러려니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백날 믿어도 좋은 것도 없더라는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겠지만은 마지막 때요. 마지막 때 내 몸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때가 되면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웃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하나 약속이니까. 지금은 믿음이 있는 사람보다도 돈 있고 성공한 그 모습이 더 부러울 수가 있고 또 이 땅에 성공한 뭔가 좋은 직장에 돈 버는 그 사람들이 나보다 뭔가 더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나보다 잘나 보이고 나는 거기에 비해서 멀리 뒤쳐져 있는 그것처럼 여길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에 이 땅에서 경주가 끝나고 나면은 승리자는
바로 예수를 믿었던 믿음 있는 사람이다. 이걸로 증거되고 드러날 거란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세상이 모두가 다 알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수를 믿는 것이 진짜 승리하는 것이고 그게 사는 것이었구나. 이걸 알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은 늦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걸 미리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든 말든 나는 내가 길을 가겠다. 이런 고집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내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해라. 세상에서 폼도 안 나는 게 믿음이고 과시할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는 이게 믿음이지만은 인생이 끝났을 때 그때가 되면은 진짜 폼 나는 게 믿음이다. 그것 하나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 포기 못한다는 이런 고집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분 돕는 건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향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시선을 붙들어서 예수교를 향하라고 귀찮도록 외쳐대는 이게 제 할 일이고 저는 그것으로 여러분을 도와라고 세워진 것으로 제가 굳게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로 죽는다. 이것보다 더 복된 것이 없다는 것. 이걸 여러분 다시금 마음속에 꼭 새겨두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은 그런 마음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결심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그 마음, 그 결심 가지고 있으면 그 결심 가지고 꿋꿋이 살아가면 되는데 자꾸 이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정신차리고 나를 딱 살펴보니까 또다시 내가 여전히 세상 것으로 아둥바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연약한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살지를 못해요. 아무리 단단히 결심하고 내가 맹세까지 한다 할지라도 몸은 마음과 다르게 행동해버린단 말입니다. 항상 육신을 쥐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진짜 내 마음 가지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내 마음은 예수를 지금 의지하고 있는데 몸은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몸은 자꾸 세상적으로 끌려가더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흔히 교회에서 말하는 이 성화라는 것, 그 주장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화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달라져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뭔가 표가 나야 되는데 그게 곧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달라질 수 있다 생각합니까? 물론 행위를 기준해가지고 생각한다면은 달라지는 게 있을 수가 있고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 행실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술 담배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술 담배 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교회를 잘 안 나오던 사람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이 매일 기도에 막 빠지지 않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이 달라졌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음 변화되었다 이런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성화다, 우리도 성화하자 이런 말을 많이들 하죠. 자, 그러면은 사람이 달라질 수가 있느냐, 이걸 이 사울의 경우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다시피 사울은 처음에는 다윗을 아주 신임했던 그런 사람이죠. 적어도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그때만 해도 사울은 다윗을 자기 옆에 두고 군대의 장으로 삼았을 정도로 다윗을 신임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다윗을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다윗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버리거든요. 다윗이 나보다 더 칭송을 받는다 이래 생각하니까 이 다윗에 대한 시기와 미움이 막 폭발적으로 막 튀어오른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울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역시도 사울과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이라 이런 말을 드렸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사울이 성화된다고 말을 한번 해봅시다. 과연 사울이 달라진다면, 성화된다면은 뭐가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사울에게서. 분명히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 그게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아, 사울이 변화되었구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울이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이런 명령을 내린단 말이죠. 그 말을 들은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이제 어떤 들이다 숨겨놓고 사울에게 다윗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 말이 4절부터 나오는데 그 4절 5절 보면은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리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에 대해서 변호를 한 거예요. 다윗이 왕에게 죄 지은 것도 없고 오히려 왕께 선한 일을 행했는데 그를 죽이겠다는 건 부당한 일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위해 큰 구원을 이루셨고 왕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으면서도 왜 지금은 다윗을 죽여가지고 무지한 피를 흘리려고 합니까?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었다 이 얘기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승리를 다윗 개인의 승리로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신 큰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개인의 업적이 아니고 개인의 승리가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다윗이다 이런 얘기죠. 이처럼 요단처럼 다윗에게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본다면 다윗이란 사람은 보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결국 사울의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윗에게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다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아 다윗이 잘하고 있네 이렇게 다윗을 바라봤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대한 시기와 미움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잊어버리고 다윗이 잘한다 이것만 봤다는 얘기죠. 그러니 결과가 시기와 미움으로 나타난 것이란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은 단순히 다윗이란 소년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은 분명히 아니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안겨주기 위해서 다윗을 세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없이 되어진 일이 없다는 것 이걸 생각한다면 다윗의 승리에서 다윗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봐야 옳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사울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고 있었다면 여인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여기에 대해서도 마음을 두지 않게 된다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약 누군가에 대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누가 나보다 잘 나간다 이것 때문에 그에게서 뭔가 질투와 미움이 튀어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냥 야 저 사람은 나보다 잘하네 나보다 뛰어나네 이것만 생각하니까 그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시기와 미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보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을 내 앞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 요나단은 그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큰 구원을 이루었다는 이것으로 기뻐하더니 왜 지금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게 잘못 아닙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이러한 요나단의 말에 의해서 말로 인해서 사울이 정신을 차리게 되죠. 그래서 맹세를 합니다. 어떤 맹세를 하냐면은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런 맹세를 한단 말이죠. 그 여기서 그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이 말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것처럼 그런 그 의미의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계신 여호와를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런 뜻이에요. 살아계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다. 이걸 보면은 사울은 뭐 사울이 그때 요나단의 말을 듣고 감동을 먹었는지 아니면은 뭐 자기 잘못을 깨달았는지 어쨌든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는 맹세를 하나님을 걸고 지금 그런 맹세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오늘 이 본문 내용이 그걸로 딱 끝나가지고 다음부터는 사울이 다윗에게 막 잘 대해주고 사회적이 잘 살았더라 이걸로 마무리가 딱 돼버린다면은 야 선하신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변화시켰다 이런 말도 될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인간도 이처럼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해도 무방할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사울의 맹세가 그대로 계속 지속되지를 못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맹세한 살아가지를 못하고 또 자기의 본성을 끄집어 내버려요. 그래서 8절부터 10절 오면 그런 얘기 나와요. 다윗이 다시 또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니까 사울이 또 악신이 들려가지고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또다시 창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그 얘기가 또 나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까지 한 그 사울의 맹세는 뭐냐 그 말이죠. 뭐 요나단의 말에 대해서 사울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거짓으로 그렇게 말해서라도 막 자기가 좀 넘어가 보려는 그런 속셈이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안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는 사울의 맹세는 적어도 그때 그 심정만큼은 거짓이 아니었다. 진짜 자기 진심이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7절을 보면 요나단이 사울의 맹세를 듣고는 숨겨두었던 다윗을 사울에게 인도하거든요.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자기 곁에 두었다. 이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이걸 볼 것 같으면 사울의 맹세는 진심이었고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까지 한 그 사울의 그 맹세 그 마음이 다시 또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걸고 맹세까지 했는데 그 맹세도 다윗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그 시기하는 그 마음만큼은 어떻게 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나보다 잘 나간다는 이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맹세도 무용지물이더라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다윗이 또 전쟁에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을 하고 난 뒤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 이걸 보면은 사울은 또 이 다윗 승리를 시기한 것으로 그렇게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승리를 마치 다윗이 왕인 자기보다 더 잘 나가는 것으로 뭔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더 인기가 있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게 다윗을 시기한 동기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사울을 두고서 야 사울도 참 믿음도 없단 말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했으면 지켜야지 왜 안 지키노?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서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시기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내가 맹세하고 또 맹세한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맹세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겠다 시기하지 않겠다 이 맹세는 못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제 말이 안 믿깁니까? 안 믿기면 누군가를 한번 실컷 미워하면서 한번 내가 미워하지 않겠다 맹세를 해보십시오. 그게 대거 지는가? 결국 이 사울이란 사람은 요나단의 말을 들었을 그때는 뭔가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다시 또 역시 인간의 본래 그 모습으로 돌아온 것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게 사울이고 우리 속에는 바로 이런 사울이 들어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사울 얘기하면서 강조 많이 했죠. 우리가 곧 사울이다. 제가 사울이고 여러분이 사울이다. 사울의 속성이 저에게 들어있고 여러분 모두에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한 대로 성화란 말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행동은 변화된 모습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마음은 달라지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달라진다고 해도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시기를 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못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염두에 두지 않고 이제 행동이 조금 변한 걸 가지고 사람이 달라졌다, 변화되었다, 성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결심도 하고 맹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결심한 대로 되어지느냐 이걸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나는 앞으로 나보다 잘나간 사람 봐도 시기하지 않고 나는 미워하지 않겠다 이런 맹세했다 해서 그렇게 되어지는가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사울처럼 이를 순간은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 잠시 동안일 뿐이지 또다시 나보다 잘나가는 그런 모습 보게 되면 시기와 미움이 불일 듯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걸 두고 생각해 봐도 달라지자 이래간 말들이 참 공허하고 헛된 말이다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울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지 않습니까? 로마 7장에 오면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이렇게 말한 걸 알 것이에요. 바울도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런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은 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바울의 속에도 죄가 있었고 저와 여러분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행치 못하고 선을 행하려고 마음먹어도 악을 행하게 되는 항상 그런 모습으로 나와지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시기와 미움을 원하지 않는데도 자꾸 나에게서 시기가 나오고 미움이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건 사랑이고 섬김일 거예요. 근데 보여지는 것은 시기고 미움이고 내 유익을 하는 내 사랑이더라 그 말입니다. 이기심이고 불평이고 불평이더라 그 말이죠. 이런 우리를 두고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겠냐 그 말입니다. 내 속에 시기를 몰아내자, 이걸 위해 금식기도 하자 이렇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래봐야 안 된다는 걸 저도 하고 여러분도 알아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시기와 미움이 없는 사람 되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기하고 미워해라 이것이 아니죠. 미움과 시기 누가 하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미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내린 적이 없어요. 그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악함을 두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만 내가 구원받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목사님 그것 다 아는데요. 물론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사울을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해봐야 그건 그냥 거칠일 뿐입니다. 내 속에 있는 사울의 실체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그런 애통함 속에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가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왜 값없는 은혜인가, 이것을 죄인의 괴수로 존재하는 나의 모습에서 깨달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인간은 달라질 수 없다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달라져야 될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악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음을 고백하면서 내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 것. 믿음은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달라지게 하는 것이죠. 성화를 말하려면 이런 성화를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신자를 몽땅 다 도덕꾼자로 만들려고 하죠. 세상에 볼 때 착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행동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남에게 해를 주지 않고 도와주면서 하는 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렇게 해야 신자 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신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이미 그것으로 신자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인간의 착한 행동을 덧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습니까? 시기와 미움에서 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를 보내셔서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고 요구하신 것도 없고 말 그대로 값 없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의 감사함이냐는 것이죠. 내 악함을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악함 보지 않으시겠다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복음이에요. 기쁨의 소식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감사하지 않고 뭘 감사하겠냐는 것이죠. 신자의 삶의 힘은 바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고 신자의 힘이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도 본문에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런 본문도 오늘 상고해 봤습니다. 신자가 뭘로 여호와를 기뻐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세상 것입니까? 신자가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값없는 은혜 그것 하나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땅의 걸 가지고 여호와를 기뻐하려고 한다면 평생도록 기쁨은 누리지를 못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주신 것 가장 큰 것 가장 큰 선물 그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건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악함을 위해서 소망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셨다는 것 이걸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뿌리를 세상에 두려고 하지 마시고 또 교회에 두려고도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두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죠. 구원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는 것 아무리 결심하고 맹세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악을 떠나서 선으로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것 분명히 그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시로 확인할 수가 있죠. 아무리 천국을 말해도 세상을 대하면서 또다시 세상의 욕심이 피어오르는 그런 나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내가 뭘 해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걸 돌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알 때에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죽으라고 예수님만 말을 하고 십자가 말한 그 이유를 여러분이 좀 아시기를 바라요. 물론 예수도 중요하고 십자가 중요하지만 교회도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있다면 당장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또 다른 중요한 걸 끄집어낸다 그 자체가 이미 내 마음이 십자가로부터 벗어나 있다 이걸 말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로지 십자가 하나만 달랑 남기고 나머지 건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십자가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주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하겠습니다. 이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고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은 교회의 사랑 결국에는 교회의 발전으로 이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란 얘기예요.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이렇게 외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모아가지고 오직 한 길로만 가자 예수 그분의 길로만 가자 이렇게 외쳐대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값없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길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뭘 하든지 간에 주님만 고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여러분 가슴에 두면서 세상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내 속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다. 깊이 명심하시면서 예수 아니면 못 사는 그러한 자로 이 땅에 머물다가 하나님 부름 받고 편히 쉬는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악함을 생각하면 참으로 볼 곳 없고 내세울 곳 없는 부끄러운 저희들인데, 우리 하나님,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큰 선물을 허락하시고 값없으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을 생각할 때에 어찌 우리가 여호와로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심령들을 붙드시옵시고 우리 온 성대의 그 심령마다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만 고스란히 살아있고 그 은혜에 붙들린 반 우리 온 성도가 되어서 진심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돕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를 이 땅에 머물렀다가 하나님 부른 그때에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그 복락의 나라에 영원히 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언젠간 떠나야 될 이 땅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세상에 내 인생에 목적을 두지 않게 하시옵시고 다 같이 우리 돌아갈 내 본향 그 나라에 내 모든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나의 공로를 내세우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자로 날마다 새롭게 되고 달라지게 하시옵시고 새로운 신자로서 항상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 온 성도 될 수 있도록 그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